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빌라도 앞에 세워져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종교적 질문이 아니고 정치적 질문입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무슨 죄로 걸었는가 하면 신성모독죄로 걸었어요. 신성모독죄. 26장을 한번 볼까요? 26장 65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신성모독죄는 유대인에게는 가장 극악한 처형에 넘길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어느 제국하의 인물이죠? 로마 제국하의 인물이에요. 로마에서 파견된 행정관이란 말이죠. 신성모독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빌라도는 오로지 이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기준은 로마의 질서와 로마법에 위반되는가였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당시 유대인의 왕은 어디서 임명하는 겁니까? 로마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저 사람들의 고발처럼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했고 빌라도는 로마 입장에서 이걸 정치적 반역과 정치적 반란으로 물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이 말은 사실상 공식적인 질문에 공식적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것은 긍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하는 말이 옳도다. 네 의도대로 물은 것이 네 의도대로라면 옳도다. 사실상 그의 질문을 조금 비틀어서 대답을 낸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여기 일정한 원리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질문에. 근데 그 대답하시는 질문은 대부분 공식적인 질문입니다. 공식적인 질문에는 대답을 하시는데 거짓 증거와 거짓 모함의 질문은 대답을 안 하세요. 다음 절을 볼까요?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여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들이 가지고 온 건수를 보니까 뭐 이러저러저러한 증거들을 많이 들이대던데.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로마 신문법에는 피고로 선 사람들에게 세 차례의 그 변호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모함과 거짓 증거에 대한 질문에는 일절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확인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15절을 보세요. 명절이 되면, 이제 곧 명절이에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죠.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여러분 여기 전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법은 아니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또 이 1세기를 연구한 학자들을 보면 어디에도 이런 공식 법이 존재했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단 이것은 그 당시 관례나 전례 차원에서 이럴 수 있었다. 또 실제 이런 예가 있었고, 그래서 로마에 파견된 총독쯤 되면 그 정도는 알았을 거고 그 전례를 지금 활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15절을 다시 보세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근데 이 청원의 근거가 백성들의 요구가 근거가 돼야 돼요. 총독이 마음대로 이 사람 한번 여론에 붙여서 놓아줄까 이렇게 못해요. 반드시 다수의 백성들의 요청이 있어야 이 전례를 발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6절을 보세요. 그때에 바라바, 여러분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이제 영어 표기에는 B-A-R 이렇게 쓰는데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빠, 이 라바가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히브리인들의 그 전통적인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아버지의 아들 이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상 불경건해 보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 경건미가 해칠까봐 후대의 학자들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생략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풀네임은 예수 바라바. 예수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라는 뜻은 당시에 사실은 굉장히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바라바 예수, 또는 예수 바라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이제 신문에 붙입니다.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여론신문에 붙인 거예요.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이 말은 예수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어느 구원자를 원하느냐? 근데 이 바라바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 좀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는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레지스탕스예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도 죽일 수 있었겠죠? 지하조직의 일원이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도라고 한 복음서에 소개된 관계로 남의 물건 뺏고 뭐 약탈하고 이런 강도가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하던, 그래도 꽤 백성들에게 알려졌고 이름이 있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지금 체포가 되어 구금이 됐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빌라도가 그런 전례를 활용해서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름을 전체 쓰자면 예수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그 백성들에게 빌라도가 물었던 질문은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한켠에 예수 바라바를 늘 목말라 하고 기대하는 기독교를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바라바의 나라를 위한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떤 기초였습니까? 물리적 기초였어요. 좀 조국이 힘도 갖고 사람도 동원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것으로 조국 해방을 꿈꾸는 그런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좀 먹거리도 걱정 없고 좀 몸도 안 아프고 이런 물리적인 해방을 꿈꾸는 그런 예수 바라바. 그런데 한켠에 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유다도 배반을 했고 대표적인 베드로도 좌절과 실망과 분노로 그 함께하던 길을 돌아서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믿으면 뭐 좀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전히 몸은 아프고 일은 잘 안 되고 별로 신통한 인생의 해답도 만져지지 않고 그렇잖아요. 오늘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이 새벽에 고난주간을 지금 지나고 있지만 깊이 내가 기대하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를 나는 기대하고 신앙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쫓는데 혹 그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힘으로 투쟁을 하고자 의도했던 바라바 예수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한국교회가 편향적인 잘못된 사고에 가두어져서 그런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소개하거나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깊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뒤집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큰 질문입니다. 백성들은 과연 어느 쪽을 택했을까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뭐로?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빌라도는 이 모든 전 과정의 그 의도나 동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다 그래요. 창도 잘 던지고 그 1세기 무렵의 기록을 보면 비록 사악한 측면이 있었지만 사악했을 테니까 머리도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창을 잘 던지는 인물이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뭘 알고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죄가 없고 저들의 종교적인 질시와 시기로 많은 청중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을 쫓고 따르기 시작하자 넘겨준 걸 알고 있어요. 이 질투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를 들면 사울이 거의 평생을 누굴 괴롭혔습니까? 다윗을 괴롭혔어요. 심지어는 악령이 들려서 벽에다 창을 꽂기도 하고 다윗을 살해하려고. 그래서 평생 다윗은 광야로 동굴로 벌판으로 쫓겨다니면서 그 사울의 무서운 시기와 질투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도 이 시기의 근거가 돼서 넘겨져요. 이 교회 안에도 시기 질투가 의외로 많아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참 얘기를 들었어요. 부교역자님 중에 설교를 잘하고 성도들이 그 부목사님 설교에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암흑의 목사 환호하고 열렬히 따르면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진대요.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참 불쌍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왕왕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의 질투가 촉발이 되었던 거겠죠? 예. 부교역자들이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제일 진심으로 조금도 거짓 없이 가장 기쁜 게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제가 은혜 받는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담임 목사가 예배 시간에 어디 가서 뭐 자기가 설교하다가 은혜 받겠어요? 설교 지금 하기도 급급할 텐데. 그런데 목사님들 설교할 때 저는 뭐 지방에 있던 해외 선교지에 있던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를 전도사님들 설교까지 다 청취합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최근에는 우리 한 주간 여전사님들 설교를 했던 주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 하시는지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이 질시를 해야 되는지 그건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이 종교 권력자들의 시기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시기를 통해서 많은 병든 부산물들을 토해내죠.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그런 종교 권력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로마 정부에 넘겨지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아내 이름이 외경에 나와 있는 이름인데 프로클라라는 아내입니다. 이 아내가 뭐 아주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 어떤 불길한 꿈을 꾸고 밤새 뒤척였던 것 같습니다. 18절,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이 디카요, 이 옳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 의롭다, 합한 개념입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 합한 개념이 디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그러니까 밤새 꾼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아마 이 아내의 고난잠을 뒤척이게 했고 설치게 했던 것 같아요.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게 좀 생뚱맞죠? 과연 이 꿈의 의미가 뭘까요? 그런데 성경 사복음서에는 마태만 꿈의 모티브를 몇 가지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의 잉태도 마태의 기록입니다. 꿈에 현몽을 했죠. 또 가만히 요셉이 끊고자 했을 때 꿈에 마태만이 특유의 기록법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가장 정통한 학자가 마태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구약을 보면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고 그 한 시대에 동시대 인물이었던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뭘로 계시하셨습니까? 꿈으로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낯익은 계시의 모티브가 아니었습니다. 낯설은 계시의 모티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든지 꿈함은 구약의 몇 가지 사건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꿈의 모티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불법한 밤에 불법한 무리들에 의해서 불법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모든 정황의 끄트머리에 그 재판의 정점을 찍고 있는 빌라도 아내를 통해서 꿈으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과정 속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꿈의 내용을 보십시다.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예, 계속해서 무리들은 점점 빌라도를 노골적으로 압박을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도의 여러분 이 판단의 근거가 굉장히 맹랑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15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빌라도가 이 재판을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의 요구대로 넘겨주었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처럼 빌라도가 무리에게 뭘 주고자 하여?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이 없는 사람을 조심하라. 모든 사람에게 다 호평을 받고 적을 만들려 하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중심도 없고 줏대도 없는 사람이에요. 보면 빌라도가 이 인류 대역죄의 상징적인 이름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어느 로마 시대의 기록을, 이 십자가에 관련된 기록을 보니까 여기 채찍질 한다는 말은 인도주의적 과정 중에 하나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고통은 정말 혹독하고 끔찍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과정 속에, 거기까지 걸어가는 과정 속에 매질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때 휘두르는 채찍은 그 채찍 끝에 삐죽삐죽한 것을 달아서 심하게 내리치면 안에 장기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격한 매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매질의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교대로 때리는데 아주 그 힘을 절제해서 도중에 쓰러지는, 죽는 일이 없도록 그것도 아주 절제를 해서 고통만 남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십자가 나무 위에 달아서 숨을 거두게끔 이렇게 절제된 기술로 매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볼까요?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22절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네,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결국 종교 권력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최종적인 결정은 백성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빌라도와 함께 최종 재판정의 자리에 앉는 격이 되고 말아요.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그 유대 속담에 엿볼 수 있는 액션 모습인데 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의심이 될수록 소리가 더 크다. 다시요. 의심이 될수록 더 소리가 크다. 이게 유대 속담 중에 한 내용인데 학자들은 그들이 압박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그 이면에는 그들의 불안감이 내재된 역설적 행동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기록을 쓴 걸 제가 읽어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떤 지금 결정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 의구심이 아직도 남아있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장의 소리가 더 커지는 법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 속담이 기억이 나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여러분, 손 씻는다고 무죄해집니까? 그거는 인간의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죠. 손 씻는다고 무죄해지진 않아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피값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집요하고 혹독한가를. 결국 모든 이스라엘은 이 피값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되죠.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무서운 얘기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자손에게까지 그 피값을 돌려도 좋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누구의 소리가 이겼어요? 다수의 소리가 이겼고 군중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마지막 절이죠. 다 같이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여기 넘겨주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가는 길목에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겪으시는 고난을 설명할 때, 구속을 이루기 위한 그 고난을 설명할 때 넘겨준다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종교 권력자들의 시기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심문 과정을 통해서 신성모독죄로 고발된 예수님은 로마 정부의 기준에서 사법적 반역자로 처형이 되는 아이러니를 우리가 만났어요. 그런데 그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했죠? 이것은 여론몰이의 희생이 된 겁니다.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속내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늘 다수의 소리가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라는 공동체는 약자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또 다수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약자의 논리, 다수의 논리가 절대적인 논리가 아니라 진리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에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기꺼이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 주신 예수님의 피값의 공로가 우리에게 구원과 진리와 자유회로 이끌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또 하루를 주 안에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시는 그 침묵의 주님, 거짓 증언과 모함 앞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그분의 시선을 응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순종케 하시고 다수의 논리에 휘둘리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집중하는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제목을 놓고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시면